교회는 시대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 5장, 5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가 본문은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 다 읽지는 않겠고요. 한번 그 대신 다 말씀을 그 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제가 그 오늘 할 교재 준비한 거를 제 컴퓨터에 다 재정을 해놨는데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다행히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내놨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 본다고 페이스북 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유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 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내의 문제, 공동체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한국 교회는 사회의 버팀목이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할로 존경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교회의 성장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사회는 점점 더 반기독교 정서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갈등을 잉태하는 사회 구조적 불균형과 불공정함, 공공성에 대한 문화의 결핍, 협상 문화의 부재, 냉소주의의 만연 등과 같은 현 상태를 그대로 방관한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한 단계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야, 1.5세들이 이거 읽으면 이해할 거는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설명하죠, 알아서.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의 사명은 공동체 해체와 갈등, 양산의 실체인 이기주의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부적인 위협에 이어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직접 문제와 대면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에 만연하여 사회 공동체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따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다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 selfishness. 이기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 이기심. 예, 이기심. 그래서 이 공동체적 헌신이 요즘 시대를 얘기해서 공동체적 헌신이 골동품이 되어버린 시대죠. 공동체적 헌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희생하는가. 그렇죠? 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왜 희생하는가. 이런 공동체를 위한 나의 헌신이 필요 없는 그런 헌신짝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전체의 흐름은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근데 오늘 이 교재는요, 그 한국적인 분위기, 한국적인 정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국에는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워낙 그 뉴스 자체가 정치적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참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첫째 여러분들이 좀 그 적용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 교재가 뭐냐면 첫째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가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말씀을 보아야 적용할 게 있지. 안 그러면 뭐 사실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은요 유다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지난 주까지는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부적 공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느헤미야 5장은요 내적인 갈등, 내적인 분열, 어려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제 그 공동체 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리더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 제가 그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보라 그랬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그 문제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문제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 그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여기 그 느헤미야 5장은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예, 자기밖에 모르는 거. 예, 그게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오늘 느헤미야 6과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한번 보십시오. 52일 동안의 성벽 제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 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순원들에게 5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찰 질문이죠.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삼중고입니다. 첫째는 흉년입니다. 흉년. 첫째는 흉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리대금 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고리대금.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달픔을 당했고요. 세 번째는요. 세금입니다. 세금. 예, 나라에 내는 세금.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면은요. 그 돈에 대한 엄청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 이런 그 경제적인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빈곤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힘. 예. 그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빚져 가지고 그 저당 잡히는 거.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심지어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리고 빚을 내서 세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선민들 중에서는요. 이미 자신의 소유의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과 포도원이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하니까 판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근거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특별히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1절에서 5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요. 그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2번을 보시면은요. 지도층과 부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꾀함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슈를 공론화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 그 참고 구절들을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높은 이자를 주면서 빚을 그 주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저들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구워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 그게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3장 등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같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구절을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서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 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유대인들을 비방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고달프게 하는 이 그 소위 뭡니까 부유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그 불행위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6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 이런 현실 앞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를 잘 보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7절을 보세요. 노하였으나 깊이 뭐하고 생각하고, 자, 큰 분노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적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유층을 부유층의 자세와 마음을 바꿔놓을 것인가?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번, 2번에서는요, 지금 그 현재 느헤미야 5장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리대금, 자신의 그 소유인 땅을, 밭과 포도원을 이제 그 뺏기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뺏기는 거, 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1번, 2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3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었습니다. 밑줄을 보십시오. 공동체 의식의 실종. 참 이게 우리 현대 사회에도 나타나는 똑같은 그 현상이죠. 공동체 의식의 실종.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벽 제거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 틸은 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라는 사고가 역사적으로 볼 때 거대한 악에 협박하도록 만들어왔다. 몇 사람의 도덕적 무관심이 공동체 전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자신에게서 이런 이기심이 발동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자, 이 공동체 의식의 실종,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1번, 2번에서의 우리가 관찰한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동족들은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번에서는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그 헌신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 많이 듣는 그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don't care.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I don't care죠. 예, 뭐 무슨 얘기하면 I don't care 그러는데 참 그런 그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It's not my business. 이런 많이 들어보셨나요? It's not my business.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는 표현. 참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것. 자, 이게 결국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미국 커뮤니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참 그 관계적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elfishness죠. 그렇죠? 이기심이죠. 나만 편하려고 하는 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다 나 중심적인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번에서 한번 그런 쉐어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I don't care. It's not my business. 그렇죠? 뭐 so what?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너무 자기 이익만,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는 모습. 그게 결국은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뭐 결론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이 니에미아가 이렇게 열받은 건 뭐냐면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전혀 희생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 동족들의 그 자녀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있는데 더 있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지 않는 이 이기심이 결국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자,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런 이기심이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들에게 한번 쉐어링을 해보십시오. 정말 희생적인 그런 그 가정의 멤버로 살고 있는가? 예,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뭐 저부터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가정에서 희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희생하기를 원하죠. 희생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와이프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원하죠. 희생해 주지 않으면은 화를 내죠. 예. 빌립보서 2장 4절 참고 구절.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 빌립보서 2장 4절. 아, 또 한 구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래서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요 3번에서 한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순원들의 부부관계의 문제가 정말 뭐 참 여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기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4번을 보세요. 사실 느헤미야의 행위는 율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지 않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도 포함시켜 지도층과 부자들의 소외감과 반감을 줄였으며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유대와 유익과 단합에 필요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신 속한 공동체가 진실함과 용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당신이 적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건요. 10절을 보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요, 이 고리대금자들에게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도 포함을 시키네요. 그렇죠?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느헤미야도 이거 그 지금 진짜 이게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 그렇다 해도 미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그 참 특별함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공동체의 하나됨의 중요한 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 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리더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겠죠. 니에미아는요, 자신은 의롭고 니네들은 악하다, 이런 차원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 있죠? 참 이게 리더로서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느헤미야의 자세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얘기를 듣고 하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 아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죠? 아, 내 조상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그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죠.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공동체의 분열과 또 공동체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그 겸손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느헤미야의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내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체 내에 있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렇죠?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와이프 때문에만 그리고 애들 블레임하고 그렇게만 할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 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4번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에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과 달리 청렴 결백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총독의 지위에 어울리는 권리를 사용하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14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신이 그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총독들과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섬겼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나오죠. 희생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참고 구절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요 그 느헤미야의 희생의 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그 자비량으로 또 섬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진정한 그 리더는요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그 남자 여자 우리 자매님들 같이 모이는 다락방 부부 다락방은요 이건 이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는데,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희생이, 아빠의 희생이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보다 희생하는 자세. 자, 이것을요, 요즘 말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시죠. 서번트 리더십.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나법적 질문으로, 쉐어링 질문으로, 당신은 가정의 리더로, 직장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이와 같은 희생정신이 있는가, 또는 희생자세가 있는가, 나의 권리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공동체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6번에 이처럼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이 아닌 하늘의 녹을 바라며 자신을 추스리고 추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15절 보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영 중에 사람에게 인정과 대가를 바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지를 이야기해보라. 자, 15절 여러분들 후반부를 보세요. 15절 후반부.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추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며 섬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6번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또는 섬기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적은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질문에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섬김과 희생의 동기. 지금 아까 5번에서 희생을 얘기했죠. 자, 섬김과 희생의 동기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의 섬김과 희생의 동기가 올바른가, 그렇죠? 당신의 희생과 섬김의 동기가 올바른가. 가정에서 희생하죠, 그렇죠? 가정에서 희생하는데 그 희생의 동기가 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희생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으로서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끝부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의 이제 이 과제의 끝부분에 뭐냐면, 자,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느헤미야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모티베이션, 느헤미야의 동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정말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그걸 알아줘야 되죠. 인정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서로 격려하고 인크러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사역하는 동기는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장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그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예, 욕심, 그런 교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더라. 주님 우리 몰입해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계속해서 예배들 이렇게 눈이, 그러니까 그 어두우니까 되게 이렇게 그 저기 눈이 피곤한 거 있죠? 이게 더 이렇게 이게 봐야 되니까. 예,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다 졸고 계실까요 지금? 자, 그래서요, 7번을 보세요. 7번을요, 7번의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코람데오 다락방, 허진자님 다락방이. 허진자님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잠깐 떠셨어. 순간적으로. 자,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 사상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업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그 부분들. 코람데오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피해를 볼 만정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비판을 받는 게 뭡니까? 정말 삶과 신앙이 너무 다른 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정결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함. 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죠.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마치 섹스피어가 리처드 3세에게서 한 사람의 양심은 천명의 적을 무찌를 창칼이라고 소리쳤던 말처럼 거룩한 창칼이 되어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칫 반발을 살지도 모를 엄한 시책을 당시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 자신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존립을, 단어 너무 어렵네 이번 과가. 제 수준이 아닙니다. 염려하여 합법적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당신에게 오늘 어떠한 부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자. 서로를 돌아보자. 그래서 세상이 정말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자는 거. 두 번째, 연약한 자를 품어주자. 연약한 자를 품어주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세 번째, 나의 잘못을 인정하자.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핵심은 나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도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동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 다섯 번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가 서론부터 뭐 끝까지 좀 어려운 그런 그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이대로 우리가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희생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공동체. 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리빌딩,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다락방에서 필요한 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